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을 거저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가 거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저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너무 싸고 그냥 준다니까 여러분 시장이나 어디 가서 그냥 준다 그러면 그거 갖고 와봐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이와 같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영존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구원파 사건, 그 구원파 신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혀 들지 않나요? 저 정도가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 안 믿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마 PD수첩인가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뭐 여러 가지 비리와 그 교회 지을 때 들어갔던 그런 모든 돈과 또 그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구려 구원을 받다 보니 삶도 싸구려가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말 그대로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있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사는 걸 가서 보면 완전히 거지 삶을 살고 있다. 싸구려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수십억 들여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백억 들여갖고 아니면 평생토록 노력했고 겨우 꼴이 냈다 여기 구원에 그러면 아마 그 구원과 그 영존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것이 너무 귀중해서 정말 아끼고 다듬고 고상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아마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면 시험과 유혹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혹과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 구원파 사건이나 사랑의 교회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유혹과 시험 때문에 지금 오게 되는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건 아니구나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추한 모습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또 하나가 있고 성경 가서 보니까 구원받고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이 육신과 싸우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상적인 그런 의미의 핍박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런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이런 방식의 일로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상이라고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봐도 저건 정상이 아니구나. 불법이요, 위법이요, 질서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요, 오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뇌가 돼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선정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또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기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자기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이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유언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받는 핍박이 도를 지나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이 성도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복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전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는 3, 4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 안에 가서 보니까 6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고 있는 핍박과 이 멸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을 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힘을 쓰려면 허리를 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꼭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고통과 멸시와 핍박이 예수님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뀐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이전에 행하던 식으로 옷 입고 이전에 행하던 식으로 말하고 이전에 행하던 식으로 먹고 이런 방식 하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모든 행실에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거든요.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그래서 옷이 겨울이나 가을과 달리 많이 이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절이 돼가는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온갖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신고 다니는 신발과 하고 다니는 이런 치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건가? 그 거룩함의 그 측면 안에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도 오시고 이렇게 사귐의 그와 같은 모임도 가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 반바지 이거 예배 드릴 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올바로 이렇게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자나 여자나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여름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함과 깨끗함과 공의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없이 공의와 거룩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이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17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 언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보여야 될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외모는 어피어런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은 어피어런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성경에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영어로 person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저 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격체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란 뜻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옷을 아무렇게 입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위, 부귀, 학식, 미모,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다 용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성경을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어피어런스가 아니에요. 펄슨, 예, 각 사람의 그 펄슨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면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박사나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를 재판하는 재판장은 재판소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나왔어요. A하고 B가 나왔는데 저 사람은 한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벌써 외모를 중시해요. 아, 저 사람 대통령이니까 재판을 이쪽으로 좀 좋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이든 박근혜 저 우리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든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시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계급장을 띄고 보신다 그 얘기예요. 계급장을 띄고 보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목사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실 때에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피부색이 하얗냐 검으냐 노라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외모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대통령이든 아니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든 돈이 많든 부귀가 많든 지식이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노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박사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대접을 많이 해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예요. 저기는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봐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봐주고 저 사람은 불신자니까 안 봐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아요. 목사다, 집사다, 교회 30년 전에 하나님 이런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너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유한한 삶이에요. 60에서 80, 많이 살면 90세 사는 그런 삶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라. 두려워하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 아이들 키우고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거 두려움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자도 다 올라가 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도 서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구원 받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권면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선한 행위를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는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헛된 행실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잡신 섬기고 샤머니즘 각종 것들을 행하는 게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물려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그럼 무언가 지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천주교, 불교, 남녀호랑교 뭐든지 다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책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는데 그 모든 게 헛된 생활 방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한국식 기독교 안에도 헛된 행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여기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 치장하는 거 이거 헛된 행실이에요. 이런 데서 구속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제사장에 부릅니다. 이런 데서 구속받아야 돼요.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을 걸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아 세례를 주면 구원받을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을 받았다. 구속. 구속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속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아 속죄받은 걸 의미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잡혀가면 구속됐다 얘기한 그 구속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m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redemption. 이 redemption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가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나가면 노예들이 쫙 깔려 있어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팔려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노예의 값을 치러야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치르는 그 돈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속물. 그래서 구속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다가 기타를 갖다 맡겼습니다. 기타를 다시 찾아오려면 그게 구속하는 거예요. 물을 내면 기타 갖다 맡길 때 2만 원 주고 맡겼으면 2만 원을 줘야만 기타가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지금 마귀에게 팔려있는 그런 상태였다. 과거에 누군가가 구속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속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돈 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일, 구속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속은 누가 해야 돼요? 저기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돈을 내고 나를 돈을 내고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속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악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악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어요. 악기의 주인이 돈을 내고 그 악기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속은 100% 그 주인이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죄의 노예 시장이 지금 팔려 나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팔려 나와 있는 악기와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구속과 구원이 어느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돼서 지난 한 6천년 동안 마귀가 이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부려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희생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유일한 희생 예물 그것은 예수님뿐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배롭다 이야기하는 건 영어로 precio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ecious 하다. 예, precious stone 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 희귀하고 너무나 귀중한 걸 이야기할 때 보배롭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자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자매님들 특히 아이를 낳은 그 자매님들 예를 들면 자매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가 보배롭습니까? 안 보배롭습니까? precious 해야 안 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죠? 그렇죠? 자기 태에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 같으면 나랑 비슷한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 큰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배롭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그 아이가 죽을 상황에 빠지면은 그러면 자기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그 아이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게 precious하다,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피가 예수님의 피다. 그런 의미의 보배로운 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이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느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취해서 11일, 11일, 12일, 13일까지 3일 동안 이 어린 양에 흠이 있는 점들 너희가 자세히 살펴봐라. 그 위에 흠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거든. 1월 13일 저녁에서 이제 14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에다 그 피를 적셔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문이 있을 때 문에 두 기둥과 여우에 있는 임방에다 그걸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있는 그 집만 장자의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처음 시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고 그 다음에 신약은 실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모형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11일, 12일, 13일 동안 여기 유대민족들 가운데 나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1월 14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약시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을 우리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받았기 때문에 보통 걸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표의 피의 그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피가 저와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죽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어떻게 죽으셔야 되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 역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에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육체를 갖고 있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하면 어떡해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도 뭐가 주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은 과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만든 그와 같은 상속 유언의 그와 같은 말씀이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여는 그와 같은 상속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신약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저 하늘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성전에, 참 성막에 거기서 드려지는 그 피,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22절부터 2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믿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구원 이야기하면 벌써 저 사람 구원파 아닌가. 그러죠? 예.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또 구원파 사건 때문에 아예 구원 구자도 지금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지금 겪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미 선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몽땅 일어나게 되고 살아서 남아있는 일과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교회 와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거짓 없이 옆에 있는 주위 분들과 교회 지체들과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부부가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아주 형편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럼 거짓되게 형제들 사랑한 건 성경이 뭐라 그러냐?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charity 그렇게 이야기해요. love가 아니라 영어로 charity. 이 charity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약성경에 28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나오는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예요. 체리티.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이다.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대언하는 것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말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중국말로 독일말로 프랑스말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지식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자기 몸을 불에 내어줄 정도로 희생의 정신이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헌신적인 이 아가페 체리티 사랑이 없으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서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우리 남자 형제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제가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모질게 대하면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그럼 어떤 목사님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 무관심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사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멀리 가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셔라. 집에서. 아시겠죠? 집에서 좀 해주세요.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좀 뜨겁게 거지도 없이 모질지 않게 그렇게 대하면서 전부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뜨겁게 거짓도 없이 사랑하려면 저 사람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고, 우리 교회 멤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합니까?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풍성한 교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 몸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거지. 손이 잘라져 나가고, 발이 잘라져 나가고, 코가 잘라져 나가면 이게 몸이 몸의 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된 지체로서 올바른 그와 같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특히 지역 리더 형제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특히 남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아내를 좀 대해주시고, 여기 다 와서는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할 거 없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 멤버로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잡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통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낸 것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 그 형틀에서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삶을 마감하면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특별히 어떻게 해요?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집에 가서 좀 실천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